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켰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영적인 무지와 맹목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안달지라도 가슴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크신 궁휼의 은혜를 베풀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 말씀을 받는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같은 성령의 끈으로 엮여 주셔서 최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의도와 목적에 걸맞는 그 삶의 내용이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에 신명기 4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권면하는 공식적인 설교의 권면의 서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오 라는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엎드려진 제1세대와는 달리 약속의 땅을 차지할 정도로 오래 산다라는 이런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겠다 약속하신 예비하신 영적 생명 즉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신적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오 라는 말씀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직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는 이 영적인 준수, 율법을 준수하는 이런 준수가 영생의 근거와 이유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삶은 영생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교인들 중에 다수는 구원을 대충 살다가 죽어서 내세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경향이 우리의 삶을 방자하게 만들고 도덕윤리적으로 탁월하지 못한 삶을 살아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림이 없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그 신적 생명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실존의 삶에 진정한 새 생명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확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굳건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삶 속에 주님의 참된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천국 가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에 설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한번 얻은 구원은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과 관계없이 영원히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율법 폐기론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복음은 여러분들이 이단으로 정죄하는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이지 본래 우리 앞서간 선배들이 말했던 복음의 내용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되뇌이고 아멘 아멘 하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과 현재적인 삶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삶은 절대로 뗄래야 뗄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도 성경에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내용도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하여 전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지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명제적 진리 하나를 항상 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거나 확신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의롭게 살아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의롭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런 구원관은 진정한 참된 안식을 그 영혼에 가져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을 떠난 영생의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신자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율법주의적인 구원관도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과 영생을 따로 떼어놓고 생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영생은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특성은 거룩하고 의로운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함의 연습을 전혀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을 의의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은 절대로 인도해드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우리의 영혼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의 형태로 각인되어 있는 그런 사람만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지 그런 삶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명제적 교리 하나를 내 마음에 되새기고 그 사실을 내 뇌리 속에 내 생각 속에 각인시켜 놓으면 구원만 되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관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삶의 본질은요.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긴 하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거슬려 범죄하게 되어지면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는 영적 유사 죽음의 상태를 경험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범죄했으면 죄로 인한 죄책감과 성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더럽게 회개케 하는 이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서 영생이 있다,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아이를 베지 않고 있으면서 너무 아이가 낳고 싶어서 마치 착하게 해서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 그래야 입덧도 하고 막 그런 현상을 보이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에 비유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신자에게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것은 영생의 특징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특징 자체가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을 떠난 영생은 없습니다. 도덕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도덕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떤 수준의 향상도 없이 보편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객기요 만용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1절, 2절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다름 아닌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볼 사건에 대한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상세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30년 정도 어간이 지났을까요? 그런 어간이 지났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매수를 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발람 선지자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최초 복을 주시기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미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런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선지자가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모압 왕 발락은 무력이나 사술이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절대로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묘안을 하나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는 방법,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짓게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손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을 보내지요. 오늘날 말하면 미인계를 보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볼 신전에서 바알볼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당시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의식적인 과정이었던 여자 사제들과 여자들과 함께 혼음하는 행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2만 4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지금 여기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할 때 뒤따르는 심각한 심판의 예를 들어서 율법은 우리를 이런 심각한 심판으로 더 지켜준다는 이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가 바알부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지만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던 신세대 사람들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까지 그들을 인도해내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는 했지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사실을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바알볼의 사건을 신약 교회에서 다시 끌고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는데 또 이 사건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결국 망하고 말았던 이런 전철을 신약 교회가 되밟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개 개혁주의, 칼빈주의자,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예정, 작정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된 구원은 마침내 구원으로 확보된다라는 이 의식에 너무 쩌들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참된 영생의 삶을 지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각성이나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영혼은 끝까지 구원하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 사실을 빌미로 내가 아무 때나 살아도 되는 그런 교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작정으로 시작되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첫 번째 교리가 무조건적 작정으로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 교리로 끝이 나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그 교리가 물론 성도의 견인 교리이긴 하지만 견인이란 말이 성도의 견인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는 우리 편에서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보한 자처럼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출애굽이 위대한 구원 사건이기는 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현재적으로 적용하면 이미 구원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현재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완전히 얻게 될 그 구원은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지법을 써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줄여버리고 곧바로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쉽게 말해서 예수 믿고 그냥 바로 천국으로 입성하면 좋겠지만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의 목표가 마치 이루어진 일인 양 착각하면서 현실을 안일하게 사는 것은 참된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많은 것들이 떠내려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홍수에 쓸려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쓸려 내려가다가 통나무 하나가 발견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어쨌든 해가지고 그 통나무를 붙들겠지요. 그러면서 그 통나무를 죽을 힘을 다해서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하면 여호와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그분의 무슨 옷자락을 붙들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가감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명령을 따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그리하여 내가 회심했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현재를, 내가 앞으로 주어질 미래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그 과정 안에서 제가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참된 영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율법과 법도를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의 삶과 율법 준수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절대로 도외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는 이스라엘인들의 광야 생활을 통과할 때는 물론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는 삶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과 관계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5절에 들어와가지고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이 삶은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성격, 오늘로 말하면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삶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무 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어디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은 율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구원받고 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조국교회 신자들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 수련회를 뭐 제가 제 기호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불렀던 가스펠송 가사가 기억이 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신나게 가스펠송을 불렀는지요. 현재 우리 삶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 그 이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만 문제가 된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나에게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 구원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베스트셀러 책인데요. 그 책 이름이 구원 그 이유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책 제목을 듣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구원 그 이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구원의 문제는 나에게 해결이 되었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사실 종종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신자는 구원 그 이유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확보하지 못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로 묘사해요. 어디에 나타나지요? 빌립보서 2장 나타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제나 책 제목 하나를 금방 끌어들여와가지고 마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문제는 이미 다 완성되었고 그리하여 현재적 삶이 내가 어떠냐 하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어나가시고 그 책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심각한 오류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일도 진정한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인격적 신뢰가 믿음이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몇 년 전에 회심했다 하는 그 교리적이거나 심리적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흔히 빌리비즘이라고 해서 믿음주의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적 신뢰,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인격적 신뢰를 떠나서 믿음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인격적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적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정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현재 삶을 무시한 채 구원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싶은가 하면 현재 삶을 무시하고 자꾸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지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의 현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구원받은 신자와 율법은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준수는 이런 면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마땅한 삶이에요.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두고자 했던 칼빈이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칼빈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동일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구원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두긴 했지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무수한 말씀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무수히 나타나요. 심지어 신약에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요. 이런 사실을 고민했던 칼빈이 인간의 순종을 구원의 부차적 원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의 궁극적 원인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도 순종을 요구하는 성의 가르침을 칼빈은 존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행위 없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틀렸지만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틀린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제가 읽으신다면 구원이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시는 분은 구원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그 말씀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어요. 부딪히셔야 됩니다. 이 부딪힘이 너무 무거우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율법 폐기론주의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애굽에서 나왔지만 율법을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했지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누가 주셨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다 그랬죠. 율법을 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전체 율법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부자 청년과 같은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부자 청년의 질문이 뭡니까? 내가 뭘 더 지켜야 됩니까? 내가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뭐가 더 부족합니까? 라고 물으셔서는 안 돼요. 제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뭔 안 해도 됩니까? 이걸 묻고 싶죠?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구원받은 신자는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까요? 주님, 이 상황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기대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물으셔야 돼요. 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만 행하면 다 된 줄로 착각하게 되고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절대로 못 살아내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그래서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지요? 엘리베이터도 유대인 병원에는 1층, 2층, 3층, 10층까지 있으면 다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죄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 TV 안 봤어. 나 결혼식 안 갔어. 나 오락을 즐기지 않았어. 뭐 이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양한 경우를 감안한 법이기는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그 법의 총체가 아니에요. 모든 가능한 상황이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성문법이 아닌 이 불문법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내 삶의 어떤 영역도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눈빛, 그분의 감찰하심이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즉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는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겠지요. 더 나아가서 이웃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그 내용이 나타나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참된 구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는 이 율법 준수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세상들이 와가지고 지혜와 지식의 큰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 8절 이하에서 수사, 의문문 두 가지를 사용해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 아닙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사건은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이지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은 그분께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는 일들이 났기 때문이었죠.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임재 영역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얘기해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말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사람 셋이 천사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아마 성육신하신 하나님 같아요.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돔성으로 가는데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을 멸하실 뜻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지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몇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을 미리 했던 사람이죠. 멸망받을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5절 이하에서 25절 이하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라 죄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아브라함의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될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과 기도할 때 가까이함을, 그 신이 가까이함을 받은 나라가 어딘가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하고 다르지 않지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신명기 4장 8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딨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의로운 큰 나라라고 말씀했죠. 7절에도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딨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큰 나라라는 말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끌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 큰 나라는 어떻게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행함으로 실제적으로 큰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18장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8장 18절을 보십시오. 1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이를 이르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와 공도라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이 의라는 말, 자디크라는 말, 법도라는 이 짜다카라는 이 말, 미시파트라는 말, 이 말이 오늘 본문 4장 8절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 주신 율법을 따라 직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게 되는가? 과연 공의로운 큰 나라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국 교회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본래 옛날에는 세상이 교회로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삼심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과 같은 대의제,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서 출연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배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절대로 율법을 도외할 수 없다. 절대로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다.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율법을 준수하는 삶이다. 물론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겠지요. 그런 일이 실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들이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실체로 주어졌지만 아직 보혜사 성령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삶은 바로 이런 구원받은 그 이유 율법 준수의 삶이라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도리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본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재상의 참된 본질과 사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확보되고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안주하고 구원받는 신자의 상태, 현재적 삶의 내용을 갖고 그렇게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서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오 주께서 피값을 주고 지불하신 참으로 값비싼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며 증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앞으로 얻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그런 방종하는 삶의 자세를 갖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셔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주 앞에 기쁨과 찬송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